성경 말씀 잠언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 새벽도 힘주셔서 주님 이 전에 나와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복된 시간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신에 날마다 시간마다 새 힘을 주셔서 더욱 주를 앙망하며 의지하며 의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찬송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성경을 읽고 조금 해석할 지혜를 종에게 주시고 또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즐거이 받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곳과 각 가정에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또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13장 17절부터 20절 말씀 17절 봅시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사자, 사신, 사자라는 말은 임무를 받아 파송된 자입니다. 악한 사자는 자기 임무를 저버리거나 그 임무에 불충실한 자입니다. 그는 그를 보낸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수종자인 게하시는 선지자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 악을 행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의 본분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질 것이다. 재앙에 빠질 것이다. 그를 파송한 주인은 그를 벌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의 악에 대해 재앙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게하시는 몸에 나병이 들었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을 메었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충성된 사신은 악한 사자와 대조해서 충성된 사신은 자기 임무를 완수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충성이지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냄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나이든 종은 충성된 사신의 좋은 예입니다. 창세기 24장 33절에 보면 그는 긴 여행으로 인해 배도 고팠겠지만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충성이죠. 음식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임무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충성된 사신이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고난도 견디었고 죽을 각오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충성이지요. 참 충성은 죽기까지 고난을 무릅쓰고 참고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라 양약이 된다. 양약이라는 원어는 치료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충성된 사신은 그를 보낸 자의 마음에 기쁨과 시원함을 줄 것이며 잠언 25장 13절의 표현대로 또 많은 사람에게 치료와 양약과 치료와 위로와 유익을 줄 것입니다. 또 그 자신도 칭찬과 상을 얻을 것입니다. 18절 보십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훈계라는 말은 교훈과 징계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했죠. 무사하른가 하는 단어이죠.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경계라는 말은 책망 혹은 징계 이런 말인데, 예, 징계를 지키는 자, 지킨다는 말은 주의한다 그런 말입니다. 징계를 지키는 자 혹은 주의하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온다. 사람은 무지와 죄성 때문에 교훈과 징계를 저버립니다. 훈계를, 교훈과 징계를 저버립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의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자신의 죄악성과 세상의 악한 풍조와 마귀의 시험 때문에 교훈과 징계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풍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훈과 징계를 저버리는 자에게 그 모든 좋은 것을 거두실 권리도 있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가뭄이 오거나 전쟁이 오거나 경기 침체가 올 때 그는 궁핍을 경험하며 수치와 욕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는 존귀해 보이지만 병에 걸렸거나 기근으로 굶주림이 심할 때나 전쟁이 나서 헐벗고 방황할 때에는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에 주의하고 그것을 달게 받으면 존영을 얻을 것이다. 존영을 얻을 것이다. 징계에 주의하는 자는 존영을 얻을 것이다. 그는 회개에 이르고 의에 이를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비천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존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경외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비천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곧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19절 보십시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사람의 소원의 성취는 마음에 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원의 성취, 즉 기도 응답은 의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내가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악된 일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도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닫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먼저 말씀에 마음을 열고 또 마음에 죄악된 거리끼는 것 있으면 다 회개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넓게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응답을 주실 것이다.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지만은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잠언 10장 24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위험한데, 그러다가 어려운 일들이 닥치기도 하나.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주여,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시시때때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건져주셨다. 건져주셨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참 기도 응답은 복된 것이죠.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 이 사람 의인 맞네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의 계명 세 계명도 서로 사랑하거라. 세 계명을 비롯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의인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대로 즐거이 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잘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선한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의 마음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아, 이제 살 것 같다. 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생명 살 것 같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면 주께서 이런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기도 응답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은혜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실 것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참 미련합니다. 미련한 자의 악행은 그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도리어 하나님의 미워하심과 노하심과 재앙을 가져올 것인데 미련한 자는 깨달음을 가지고 아 이거 내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죄를 떠나야 될 텐데 죄를 떠나기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 이것이 그의 미련함인 것입니다. 악인은 미련하구나.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 의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20절 보십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교제의 문제를 말했어요. 교제가 참 중요하구나. 누구와 교제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일생의 반려자를 삼는 결혼 참 중요하죠. 예, 결혼. 사람을 사람 됨됨이를 보고 하라. 외모만 보고 하지 말고 돈 보고 하지 말고 그러면 실패하고 말 것이다. 예. 사람 속에 사람이 있다 그런 말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죠. 사람 속에 사람이 있다 그 말은 사람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참 사람 됨됨이 속 사람을 보라는 거죠. 그것이 내면성, 인격성, 뭐 도덕성,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사람 속에 사람을 보고 결혼도 하고, 결혼할 때 사람 잘 보고 와라. 예, 외모만 보지 말고 사람 됨됨이를 잘 보고, 경건과 도덕성, 인격성을 보고 하거라. 또 친구 관계도 친구 잘 사귀라. 아무나 사귀면 나쁜 거 다 배우니까 좋은 친구, 경건하고 도덕성 있는 착한 친구를 사귀라. 돈 많은 친구 사귀려고 하지 말고, 집 배경이 좋은 친구 사귀려고 하지 말고, 예, 그거는 다 이기적이게 나중에 좀 도움이 될까나 그래서 접근하는 그런 친구들이고, 그 친구 사귀지 말고, 참 친구는 착한 친구가 참 친구죠. 교회 소속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 소속되느냐 하는 것이 그와 그 가정에 결국은 복과 불행에 큰 관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속도 중요합니다. 본문은 교제와 동행의 대상을 지혜자와 미련한 자로 구분합니다. 잠언이 증거하는 대로 지혜자는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여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자, 그가 지혜자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거슬러 우상 숭배나 하고 불의와 악과 거짓을 행하는 자, 그것이 미련한 자죠. 두 자는 완연히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당연한 결과이죠. 사람은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사람은 잘 따라하는, 흉내내는 그런 성질이 좀 있죠. 그래서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그와 어울려서 친하게 지내는, 그냥 모든 사람은 다 친근히 하긴 하지만은 진짜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저 사람의 절친이라고 하나요? 절친이 참 친한 자가 누구냐, 그거를 보면 그의 인품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다 그저 친근히는 하지만은 정말 절친은 아니겠죠. 절친을 보면 저 사람 이상하네, 저런 사람하고 저렇게 절친이네, 좀 그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이고 저 사람 친구를 보니까 저 사람 괜찮은 사람 같으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친구를 보면 대충 그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경건과 도덕성이고 그 결과는 평안과 형통과 행복과 영생이지만은 죄는 미련함이고 그 결과는 질병과 기근과 불행과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악한 교제를 경계합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교제를 하면, 악한 친구와 자꾸 친하게 지나면, 세상 사람과 친근히 지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은연히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내 속에 스며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요. 친구 때문에, 아유 저 사람 친구 때문에 버렸구나,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살려면 바른 가치관, 바른 관을 가져야 돼요. 바른 세계관,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가장 귀한 교제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해야 된다. 하나님을 친근히 한다. 하나님 친구,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친근히 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라. 우리 보고 그렇게 교훈했어요. 율법에 하나님과 친근히 하십시오. 친근히 해야 됩니다. 옛날에 에녹은,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나왔지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도 낳았다. 참 보통, 예,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에녹이었구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리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에녹의 승천. 아, 놀라운, 성경에 그런 인물이 없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에녹은 특별한 인물이었다. 예수님의 예표와 같은 인물이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이라는 말은 정말 절친만 할 수 있는 말이죠.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죠. 욥은 고난 중에 전에 하나님의 우정이라는 표현에서 우정, 즉 그의 친밀한 교제가 그의 장막 위에 있었던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욥기 29장 4절에 보면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 건강하게 참 행복하게 지내던 날들을, 과거의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때는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이 우정, 우리 친구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우정, 우정이라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 바가 있지만은 소드, 히브리 말로는 소드라고 하는데, 우정이라는 이 소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것이 친밀함, 또 친밀한 교제, 친밀한 대화, 친한 사람들끼리는 전화도 그렇게 아주 서로 하고, 앉아서 말하더라도 말거리가 좀 많지요. 예. 친하지 않은 사람은 말거리 몇 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을 터인데, 친한 사람은 친밀한 대화, 이게 우정, 소드라는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였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통이, 욥처럼 친밀한 교통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로다. 거기에 친밀함이라는 말도 히브리 말로는 소드입니다. 앞에 말한 우정이라는 말입니다. 소드, 친밀함. 잠언 3장 32절도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교통함, 그것도 히브리 말로는 소드입니다. 그것도 친밀함,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친밀함, 친밀한 대화, 친밀한 교통, 교제, 예, 소드가, 소드, 우리들에게도 소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의 우정, 하나님의, 예, 교통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욥처럼,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예, 여러 말씀 구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다 혹은 치료다. 우리가 악한 사자처럼 되지 말고, 예, 충성된 사신이 되라는 말이죠. 성도도, 예, 교회 직분자도 유념해야 될 말씀이죠. 충성된 사신이 되어 말과 행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치료와 양약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대해야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신 기억을 해야 돼요. 둘째로 교훈과 징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일어나 책망에 주의하는 자는 존영을 얻는다. 존영을 얻는다. 교훈과 징계를 저버리지 말고 책망을 잘 주의하고 달게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책망에 주의하라.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행하기를 힘쓸 때 그렇게 되겠죠.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 속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적 설교를 들을 때 아유 저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좀 나한테 욕하고 야단을 친다. 아이, 목사가 무슨 할 일 없어서 누구를 지목하고 야단 치겠습니까? 성경이 야단을 치는 성경의 때때로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야 주의하고 그것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셋째로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이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나 감사하다 힘이 나고 즐거움이 생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동행의 문제. 누구와 동행하냐?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우리는 지혜자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고 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소드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우정, 하나님의 친밀함이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충성된 사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라도 주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소원을 품고 응답을 받아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자와 동행하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